여기 와 계신 주님을.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땅에서 마지막 기도한 장면이죠.
그 능력 안에서
다른 그
깨주는
마테마가 누가에 보면은 고통 가운데서 좀 고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나타내는 이곳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죠. 전혀 피땀 흘려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근데 좀 복음서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참고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거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죠. 참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있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모르겠어요. 이 영광을 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보는 건지 그건 난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그랬죠. 그들이 누굴까? 우리가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이전 상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면 그 영원 전부터 있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지구만 봐도 아름다운데 어떻게 알겠어요?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요.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이들은 그들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알았다. 그 얘기 뭐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정말 아는 사람은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달라져야 되죠.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정말 믿는다면. 알았다는 거는 믿는 것보다 더한 거죠. 알아서 믿게 돼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면서 알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울 필요가 있어요. 알고 믿어서 알게 되는 거죠.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은 알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 데나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한번 또 누가복음 참 심각한 얘기죠.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18장 8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깊이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거 지상재림입니다.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고 하시더라.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퀘션마크라고요. 엄청난 퀘션마크로 여운을 남겼다고요. 지금 바로 지금 재림할 때가 얼마 안 남은 때 마지막 때 저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26절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시더라. 우리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몇 절 보시는가 하면요. 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주님께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이게 이루어지게 되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분명히 응답되는 거죠. 100% 응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저히 못 말리는 거예요. 세상에 말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도 뭐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권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나를 강권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가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못 말려요. 부모 자식도 못 말려요. 그거는. 다른 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사랑이 강권함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게 없이는 안 되고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들, 제자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적죠, 숫자가. 우리 18장 넘어가는데 18장부터 이제 기도가 끝나고 주님이 이제 기도론 골짜기로 걸어가면서 기도론 골짜기로 걸어가면서 이제 한 걸음 나가는 건데 참 다른 성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참 핏땀 어린 그런 기도가 있었지만 또 제자들 보고 잠깐 너희는 저기 떨어져 있어라 내가 한 시간 동안만 깨어있어라 하는데도 제자들이 잠자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한 시간도 깨울 수 없었느냐 이러고 주님이 책망하는 것도 나오죠. 그러나 여기 전혀 안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오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거기 동산에 있는데 주와 주의 제자들이 들어가더라. 뭔 말이죠? 이게 기드론인데 기드론 골짜기를 가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게헨나가 나와요. 게헨나. 그 다음에 게헨나를 통해서 가다 보면 겟세마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 가는 길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는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레기털은 장소예요. 흰놈의 골짜기. 근데 보세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 상이 아니라 사무엘 하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무엘 하 15장 23절. 여기 지금 23절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압살롬이 그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장면이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23절에 보면은 온 땅이 큰 소리로 울고 온 백성이 건너갔으니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으며 건너간 온 백성은 광야길로 향하더라. 결국 뭔가 하면 기드론 골짜기는 성 밖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가시는 것도 기드론 골짜기요. 다윗이 참 압살롬 아들 때문에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도망가던 장소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똑같이 기드론 골짜기로 피신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가셨고 다윗은 죽음을 피해서 갔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그 간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다. 이게 전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예레미야 7장 32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도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세워두고 그 집을 더럽혔도다. 또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토펫의 높은 곳들을 지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웠으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것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날들이 오리니 이는 더 이상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토벳에 장사하게 될 것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여야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가 유다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로부터 환희의 음성과 기쁨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을 끊어지게 하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에 저주받은 장소예요. 이게. 진영 바뀝니다. 진영 밖에. 그래가지고 그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성문 밖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성문 밖으로 나가는 장면. 걸어가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자주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잡혀가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루기 위해서 잡혀가기 위해서 일부러 유다가 잘 아는 곳으로 가셨어요. 죽으러 가신 거죠. 일부러 택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했죠. 때가 되기 전에 피해 다녔지만 죽으실 때가 될 때는 일부러 택했죠. 그때 3절 그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경비반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에 오더라. 참 이거는 희극적인 얘기죠. 아, 주님이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군대를 데려왔어요. 군대를. 희극적인 얘기죠.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뭔가 마귀가 바보예요. 마귀가 주님을 죽이려고 그럴 때 주님을 죽이면 될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주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이 죽는 건지 몰랐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이만큼 마귀는 바보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도 결국은 자기가 결국은 지게 돼 있는데 공격할 때 보면 엄청난 속도로 공격하지만은 주님의 참 능력과 역사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여기 보면은 내가 그니라 그럴 때 보면은 영어로 I am he로 되어 있어요. I am he. 그런데 he라는 게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 이탈릭체로 된 거는 원래 성경에는 그 단어가 안 나오는데 그런 뜻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이탈릭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는 I am 그런 거예요. I am. 그런데 요즘에 문법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문법을 볼 때는 I am 그러면 그 다음에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혼동할까봐 he를 집어넣는데 he가 이태릭처리 되죠. 이거는 실제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없다는 뜻으로 이태릭처리 한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I am 그런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I am 그런 식으로 I am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기에. 7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거 완전히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야. 온 사람들이 막 그냥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오히려 명령하는 거야. 명령. 내가 그다. 누구를 찾느냐. 이러고 이거는 완전히 참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야. 이렇게 용감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런 걸 본받아야죠. 담대해야 되겠죠. 우리가 내세우고 사탄에게 그래 덤벼라. 내가 여기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랴 가게 하라. 하신 오히려 명령하죠 주님이. 그 사람들 다 잡아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이는 그가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 주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줬죠. 붙여줬어요. 사실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녔는데 아마 주님을 호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칼을 잘 썼는지 귀를 하나 잘라버렸어요. 참 칼을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게 낫죠. 베드로는 이렇게 항상 참 용기는 있었지만은 항상 이렇게 투박했다고요. 칼을 뺐으면은 목을 쳤어야 되는데 귀를 잘라버렸다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내 칼을 갈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칼을 줬죠. 성령의 칼. 공격용으로 말씀을 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때 군대와 대장과 유대인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들어 묶으니라. 여기 보세요. 군대와 대장과 유대인 경비병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로마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들었어요. 예수를 붙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48절 보겠습니다. 26장 48절. 주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 맞추노니가 바로 그니 붙잡으라. 붙잡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가룟 유다가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비병이 예수를 붙잡았어요. 13절. 그래야 주를 먼저 안나서에게 끌고 가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바야의 장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바야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권유한 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언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로워서 이런 말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도 예언을 할 수 있죠. 입을 사용해서. 15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고 다른 제자도 따라갔더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니라. 마태복음 보면 멀찍이 따라갔죠. 멀찍이.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더라. 그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멀찍이 따라갔죠. 지금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헛소리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가게 되면은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보세요. 18절. 종들과 경비병들이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 한번 이 경비병들 종들과 함께 불을 이렇게 쬐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한가. 멀찍이만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으니 이건 완전히 성령충만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결과가 나오죠. 결국은 주님과 떨어져가지고 마귀 자식들하고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똑같이 엉겨 살죠. 같이 욕하고, 같이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주님이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갔으니까, 주님이. 주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말이죠. 19절.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리에 관하여 묻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느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옆에 서 있던 경비병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며 말하기를 네가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냐고 하니 이 사람 누군지 몰라도 유대인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쳤어요. 하나님을 쳤어요. 예수를 때렸어요. 예수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때립니까? 요즘 사람들. 말씀을 함부로 참 업심여기고 말씀은 덮어두고 얘기하죠. 말씀은 덮어두고. 말씀은 덮어둬버리고 자기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똑같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얻어맞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때렸다. 야, 엄청난 거예요. 진짜 대제사장이 거기 계시는데 네가 대제사장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진짜가 거기 있는데 어?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는 게 주님이라고요. 진짜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근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습니까? 진짜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덮어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 교회들이 성경을 덮어두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 교회법이 무슨 표현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주님은 완전 덮어놓고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잘못 말하였지만 잘못된 것에 대하여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러자 안나스가 줄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바야에게 보낸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또 쬐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아까는 멀찍이 따라갈 때 아니라 그랬고 불을 쬐고 있다 아니라 그랬고 멀찍이 따라가다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마귀의 자식들하고 함께 어울려 있다가 부인했고 이건 당연한 거죠. 26절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친척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느냐고 하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즉시 닭이 울다. 이게 바로 요즘에 크리스찬들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모습이에요. 조금만 말씀하고 멀어지면 말씀이 주님인데 말씀하고 멀다 보면 부인하게 돼 있죠. 어? 그러다 말씀이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 어울리게 돼 있죠. 세상 사람과 어울리게 되다 보면 또 부인하죠. 그 다음에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 부인한단 말이에요. 참, 부인합니다. 이런 일이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크리스찬들의 사실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28절 그들은 예수를 가바야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다.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의식법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에? 에? 의식법에 법정에 들어가면 안 돼요. 죄인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더럽혀서 그럼 유월절을 못 먹어. 사실 유월절 양이 거기 계시는데 에? 뭘 먹겠다는 얘기냐 말이야. 이렇게 무식한 거야.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 거기 와 계시는데 이제 죽으시려고 그러는데 진짜 양의 살을 먹고 생명으로 된 사람들이 에? 자기들이 더럽혀진다고 이게 뭡니까? 전부 형식과 의식과 종교행위입니다. 이게 종교행위예요. 이게 지금도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 했잖아요. 말씀 안 했다. 말씀이 살이라고. 29절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빌라도가 그래도 유대인에게 넘겨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주님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처리한 거예요. 얘는 시자한테 혼났죠. 나중에. 시자한테 아주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이 사람. 좌천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와요. 너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밖에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서로 미루는 거죠. 이는 예수의 말씀 즉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재판해야만 십자가의 못을 박거든요. 빌라도에 재판해야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수족을 저들이 찔러나이다 하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33절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라고 하더라. 여기서 보면 빌라도가 지금 신문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래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절대 꿀리지 않아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또 내가 어디 유대인이냐? 나는 로마인이다 이 얘기예요. 너 민족끼리한 걸 왜 귀찮게 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참 빌라도라는 이름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자로 2000년 동안은 그냥 사람의 입에서 지금 항상 암송하게 되는 이렇게 된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참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에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지금은 그랬죠. 지금은.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지금은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 다 빼놨어요. 그래야만은 그래야만 그때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렇죠.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사탄에게 넘겨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탄에게 통째로 넘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밑에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뒀었죠. 질서입니다. 하나님 밑에 아담 밑에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릴 권세를 줬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그 다스리는 체계가 다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끊어져 버리고 사탄이가 아담을 소유하니까 결국은 아담에게 줬던 통치권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사탄에게 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 안 했어요. 이건 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죠. 죄를 진 사람은 죄의 종이 되죠. 죄의 사람, 마귀의 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왕국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정사, 권세.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찬들이 정치권에서 일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넌센스. 이건 완전 넌센스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거든. 예수님이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 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참 알기는 아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알기는 안 해.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네 말이 옳도다. 이게 신문받는 사람의 얘기입니까? 이게? 네 말이 옳도다는 것은 신문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주님이 거꾸로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목적이 왕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내가 어떻게 왜 성령으로 태어났는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을 따라. 그걸 받기 위해서 왕권을 받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왕권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권한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군사가 돼야 된다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신부의 반열인 사람이죠.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났고 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가 이걸 얼마나 알고 있는가. 목적 있잖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죽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삽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에게 행복하게 한 얘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분별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했던 고백, 이 고백, 이 고백, 그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명령을 지키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주님처럼 정말 세상 앞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악기를 달려가는 사람이죠.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고하시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고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예수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알기 위한 게 아니라 지나간 얘기를 한 거죠. 진짜 알기. 요즘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공부가 진리를 아는 건데 무슨 말씀 공부가 지식을 집어넣는 줄 알아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로. 변치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 도대체 말씀이 뭐야? 말씀 공부 맨날 해봤던 모르겠다 말이지. 별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지나가는 질문들은 대부분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진리보다도 다른 목적으로 교회 다니고 진리보다도 다른 것이 더 흥미가 있고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돈대와 빌라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빌라도가 말이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단 말은 세 번 했어요. 세 번. 19절 4절 가보세요. 19장 4절 가보세요. 4절 가보면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또 그 다음에 19장 6절 보세요. 6절 맨 마지막에 6절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경비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처형하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노라고 합니다. 아니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거야. 이게 뭐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야. 진리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주님을 죽인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어떻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 죽이는 거예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주님이 뭐라 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 줄 알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도 주님을 핍박하는 건데 말씀을 안 따르고 사람들에서 말씀을 양보해버리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다. 그러니 요즘에 이 정말 참 말씀이 나와서도 이걸 어떻게 멀리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아요.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아야죠. 틀린 것 중에서 그 옳은 거 몇 개만 꺼낸다고. 이게 뭡니까? 정말로 변개되지 않고 순수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진리를 찾지 않고 그렇지 않은 데 가서 찾는다 이거야. 고집이야 고집. 이게 이것뿐만 여러 가지 똑같습니다. 정말로 진리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여기도 좋은 게 있는데 뭐 세상에도 좋은 게 있는데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 자기 합리화하는 거 그냥 그 말씀을 하는 것도 그냥 그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끄집어내고 어떤 모임에 가서 말하려니까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그리고 다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전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자기 철학을 정해놓고 진리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철학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진리를 거기에 대입해주는 거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거. 그런 사람에게 진노가 나온다. 3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그러면 유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의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바랐느냐고 하니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간거다. 사람은 간것뿐만 아니라 살인자였어요. 반란자였어요. 근데 보세요. 참 여기 보면은 신비로운 게 있는데 바라바 그러잖아요. 바짜라는 건 말이죠. 바짜. 바짜라는 거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응? 바. 그 다음에 라바는 아버지란 뜻이야. 여러분 베드로를 요한복음 22장에 뭐라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죠. 그런데 16장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그랬죠.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여기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죠. 그죠? 이게 참 묘하게 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붙잡힌 사람도 바라봐야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 아버지의 아들은 노임받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죽임당한 거예요. 참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허탈게 하면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붙잡혀가서 신문받는 장소도 얼마나 여러 가지의 진리가 여기 들어있습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다 당하시고 끌려가셔가지고 바라바처럼 아버지 아들처럼 이렇게 강도 같은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책임질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주님이 저 흰놈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에 대한 흰놈의 골짜기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서 죽였기 때문에 그 장소가 나중에 살육의 골짜기 바로 아마겟돈 끝에 엄청난 민족들이 죽임당하는 살육의 골짜기에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인 장소 그 장소에서 모든 민족들이 수억의 민족들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심판을 하는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소식으로 가득 찼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른 진리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이제 세상을 우리가 등지며 고난받은 세상을 멀리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고난 속에 살지만 그날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녁에 될지 또 내일 아침이 될지 모레 저녁에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러 오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영원하신 집에서 눈물도 없는 곳에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는 곳에 헤어지는 것도 없는 그곳에 사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먹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고 누구를 두려워하겠나이까.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을 여미고 진리의 말씀을 바짝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아버지 모든 연약함과 아버지 곤경을 다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체험받아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믿음간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테이블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